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96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신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그분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조어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조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갑분사라고 들어봤죠? 갑분사가 뭐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한 것을 갑분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없을 때 조용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러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갑분사는 뭘까요? 요즘 청소년들이 자주 쓰는 단어인데요. 갑자기 붕어 싸만코가 먹고 싶다라고 해서 갑분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언어의 유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새는 말씀에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어의 유의를 통하여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에 속합니다. 이사야는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가 도움이시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 이름의 뜻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맡겨진 말씀이라는 의미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선지자가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예언서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오고 오는 시대와 세대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이 시대와 이 세대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친히 응답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예언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계시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시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서두에 표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계시는 히브리어 원어로 본다면 환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계시, 즉 환상, 그 환상은 이사야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사야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활동한 당시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저자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느 시대에 활동하였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기록처럼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이며 설교자였습니다. 실제로 본다면 우시야 왕이 서거할 시대 이사야 6장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가 실제로 활동했던 왕들의 시간은 뒤에 두 왕으로 언급되고 있는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로 귀족 출신이며 그들이 다스리고 있을 그 당시 기원전 8세기에 예언자로서 설교자로서 활동하였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향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적인 죄와 반역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자식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과 가축의 비유이고요. 마지막으로 왕과 백성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첫째로 아버지와 반항적인 아들의 모습을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주 슬픈 탄식과 더불어 날카로운 비난과 고발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고발의 내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먼저 증인들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채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인 둘을 불러 세우시는데요. 성경에서는 자연히 자주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그때 등장한 증인이 누구입니까? 무지개입니다.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해 보면 새 언약의 약속이 있는데요. 여기에 증인으로 낮과 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이렇게 불러 세우셨을까요? 하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대로 목격한 자입니다. 또한 땅은 그들의 피 흘림과 황폐함을 그대로 직접 체험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채택하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태양은 뜨고 집니다. 그리고 달과 별은 밤을 비춥니다. 땅과 하늘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할대로 맡긴 그 사명대로 순종합니다. 하지만 2절 하반부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2절 하반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2절 하반부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상은 바로 선민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그들을 아버지로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애지중지 잘 양육하며 키워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태어나면서 내가 안아서 키웠고 그들이 성장할 때 내가 업어서 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에서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아버지의 사랑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과 가축의 모습인데요.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언약 파기로 인하여서 왜 무서운 형벌을 겪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가축의 일반적인 관찰을 통하여서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가축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목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가까이에서 소와 나귀를 키웠습니다. 이 특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친숙한 동물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가축입니다. 주인을 잘 알아봅니다. 오늘 주인의 기분이 어떤지 잘 압니다. 고삐의 감촉을 통하여서 주인의 마음을 읽습니다. 보통 중동지방에서 나귀는 소와 비교해 조금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인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주는 그 밥그릇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와 나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도 주인이 누구인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귀도 자신의 밥그릇에 밥을 주는 주인이 누구인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선택된 민족이라고 불리우던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가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주인인지 어디서 양식이 오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관심이 1도 없는 그들의 모습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영적 무지와 무감각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인간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짐승보다 더 나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호세아가 이렇게 탄식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남유다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멸망하는지도 알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왕과 백성의 모습입니다. 당시 보편적이던 왕정체제의 모습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이 약속이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통치는 어떻게 시행되며 그 통치의 골격과 기초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만 합니다. 왕이 어떤 나라와 사회를 만들려고 하시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꿈꾸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죄한 나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똑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삐뚤게 나아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허물진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행악의 종자라고 남을 괴롭히며 자기의 소유에만 탐심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며 거룩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고 이사야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도 반복하며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공평을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악을 생산합니다. 언어의 히브리어 원어로 이 원문을 보면 더 가슴에 와닿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미슈파트를 원하셨습니다. 공평을 원하셨는데 그들은 미시파흐 포악을 생산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의라는 체다카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체악하 연약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생산해냈습니다. 제가 설교 초기에 갑분사와 갑분사를 제가 언어 유의로 사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그 땅 가운데 심으셨는데 그들은 포악을 일삼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나라를 꿈꾸고 계셨는데 그들은 울부짖음의 목소리만 들려질 뿐이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옳은 일 하기를 원하셨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울부짖음의 소리구나. 연약하고 힘없는 고아와 과부들의 울부짖음뿐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한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잘못된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잔을 들이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예루살렘과 유다는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일사과 월사, 그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택받은 민족으로 강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옛날 유다와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우습게 보고 가볍게 여김으로써 생겨난 불행한 결과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우리 그림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부서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무지와 판단력의 결핍이 없는지 우리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처럼 순종 대신 반항을, 감사 대신 불평을, 의뢰 받은 자의 모습 대신에 폐역한 그들의 모습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충성스러운 소도 주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귀 또한 자기 밥그릇을 압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 예루살렘들은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거룩한 백성으로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가득한 삶을 또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기생세대와 다음 세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내에서도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위한 두 기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기둥은 부모라는 기둥이고요. 또한 한 기둥은 교회 학교라는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영광의 기업인 자녀를 우리 부모인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유관순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3.1 운동의 상징이자 조국의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1920년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19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우리 민족의 가슴에 묻혀 있습니다. 유관순은 1902년 12월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밝은 성격을 소유하며 성장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 번만 들면 줄줄 외울 정도로 총명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유교적 전통의 충효 사상과 기독교 진리를 배우면서 민족 정신을 키워갔습니다. 이화학당 재학 당시 5인의 결사대를 조직하여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합니다. 그 후 일제의 감시를 피해 고향으로 내려간 유관순은 1919년 4월 1일에 병천 아운의 장터에서 열린 만세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되어 수감됩니다. 수감 중에서도 옥중 동료들을 격려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때마다 심한 매질과 고문을 당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이듬해 1920년 9월 28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총칼로 무장한 일본군 앞에서 한 손에는 태극기를 쥐고 맨몸으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모습처럼 우리도 이 세대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라고 외쳐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사회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 학교와 국가가 정의롭고 공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야 합니다. 성공이 아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유가 아닌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대림교회 사명 서면물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데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공평과 정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드림교회 권석들과 자녀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